명덕 교회를 찾아주신 이웃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곳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지만 방문하신 이웃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낯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또 오늘 당일이 되어서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에 발을 들여놓기가 부담되고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갈까 말까 오늘 아침까지 망설이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요. 용기 내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명덕교회 예배 한번 이렇게 참석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음 주일에 또 오시고 또 계속 오셔도 됩니다. 네. 무료입니다. 예배당 들어는. 근데 다음 주일에 오시면 또 선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선물은 받아가시고 그래도 또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셔서 이웃들을 초청했지만 사실 여러분을 초대하고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자리에 참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떤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명덕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명덕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기왕에 오셨으니까 좀 마음을 여시고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씀하지요. 사랑이 여기에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 인상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돈이 있다, 뭐 금이 있다 이러면 눈이 번쩍 떠이르겠지요. 여기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부자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 귀가 솔깃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물질적인 행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을 찾는 본능이 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난감을 주고 달콤한 과자를 줘도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찾고 울면서 보채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엄마의 사랑으로만 메울 수 있는 그런 공백이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귀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사랑받으며 태어났고 또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좀 현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을 받기보다 비난받을 때가 있지요. 미움을 받고 또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이 미움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오해를 받기 위해서 태어났나 싶어서 참 외롭고 서러울 때도 있죠.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인간의 사랑을 가리켜서 또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고슴도치는 서로 다가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찌르지요. 서로 찌릅니다. 서로 다가가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 찌르고 상처를 준다는 인간의 사랑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된 사랑이 여기에 있다. 완전한 사랑이 있다. 실망하고 배신당하면서 참 상처받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럼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나타낸 바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나타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나타내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감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사랑이라도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웃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자기 우리라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아무개인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참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표현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가, 표현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정죄하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뭐 죄인 취급하겠다, 죄인으로 몰아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르면 범법자들이나 전과자들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좀 피해를 끼치지 않고 비교적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약한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그런 허상일 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참 어리석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이고 인간의 가장 뿌리가 깊은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상대로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가장 잘못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나에게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행동으로 짓는 죄들을 생각하지요. 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뭐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또 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는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악한 생각, 마음으로 아무리 더러운 생각, 마음으로 아무리 추잡한 생각을 해도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심히 썩어 빠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참 부패하고 거짓되다.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오셨지요. 세수도 하시고 또 샤워도 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눈으로, 육안으로 이 손바닥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현미경을 갖다 대면 참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흠과 티가 보이지요. 또 더러운 오물이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집안의 공기가 깨끗한 줄 알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밝은 햇살이 거실을 이렇게 마루를 환하게 비추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먼지가 보이지요. 아유,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 그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티 없이 맑고 순결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상상으로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을, 내 속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나는 감히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신이 생각으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이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거짓되고 더러운 그 죄들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으로 지은 죄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말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 과연 계십니까? 우리는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법정에 세워서 죄값을 치르도록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거나 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여러분의 더러운 죄들을 다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사랑, 평생 죄를 짓고 산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좀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떠나서 착하게 살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 표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생각해 본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죄가 있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착하게, 좀 선하게 살면, 좀 더 덕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붉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붉은 글씨를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이기 전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이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참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스님이었지요. 1993년에 별세할 때에 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팔공산에 가면 파계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계사 근처에 작은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가 성전암인데,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암. 예, 성전암인데. 근데 이 성전암이라는 곳에 8년 동안 철조망을 치고 작은 방에서 수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했냐.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수행을 했습니다. 8년간이나. 불교에서는 장좌불화 수행이라고 합니다. 장좌불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참 이분을 우리 곁에 오신 부처라고,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만큼 추앙받는 분이었어요. 이 성철 스님.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운명하기 전에, 1993년 11월 달에 운명하기 전에 자기 일생을, 80년 여생을 돌아보면서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불교에게서는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죠.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 내가. 속였다. 미치게 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산보다 더 크다.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유언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중간에 조금 생략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은 평생 속세를 떠나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마음으로조차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장좌불화하면서 수행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지옥에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철 스님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행하면 죄가 사라지고 내가 마음을 잘 닦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교회 오시면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두 번이 있는데요.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나로 바꾸어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평생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